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만한 입술과 심령과 우리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직 성령께서 참되고 능력 있고 진리의 말씀 살리고 꽃피우게 하시는 열매 맺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에 시중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잘못한 형제, 이제 죄를 범한 형제를 치리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죄를 다루고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리고 잘 처리하는, 치리하는 절차로 많이 인용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칙에도 교회를 처음 만들어서 첫 번째 교칙을 만들었을 때부터 혹시 잘못한 교인이 있으면 그것을 권징할 때, 권면하고 징계할 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도록 교칙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조, C항, A조, 1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교회에서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게 받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법에도 형법, 민법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죠. 이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벌을 주고 뭐 하는 게 형법이죠.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뭐 거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형법과 민법은 실제 내용에 관한 법이지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법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 형법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될 것인지, 민법,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민법을 잘 집행하려고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소송법들입니다. 법의 그 실제 법만큼이나 이 소송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법들 절차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자체가 목적처럼 여겨져서 마치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잘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절차를 어기면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기도 하고 옳은 게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절차를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변호사들이죠. 공부해가지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절차가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 밥벌이 하라고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도 절차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14th Amendment, Due Process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헌법에 수정 조항들이 있죠. 이제 맨 뒤에 amendment라고 추가에 붙인 조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1 수정 조항은 종교 집회 자유,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그런 수정 조항이고, 14번째 수정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과 그 재산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14번째 수정조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뭐 세워줄 때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는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14번째 수정조항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과연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적법한 절차 뒤에 있는 미국의 건국 이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누가 모든 사람에 포함되느냐? 이 14번째 수정조항으로 인해서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흑인들의 참정권이 주어졌고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고요. 흑인들이 자유롭게 미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의 건국 이념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조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징계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지 한 형제가 범죄하거든 처음엔 혼자 가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간단해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잃어버린 양을 아무리 작은 자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시는 어떻게 보면은 합마땅한 절차를 어겨서까지 공평한 것을 어겨서까지 가장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이 절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나온 맥락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그런 맥락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린아이라도 천국에서는 귀한 자고 하나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가장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잃어버린 양 찾아 산을 헤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였잖아요. 다음 주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에 7번까지 돌아올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다시 화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게 다음 주거든요.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똥단지같이 무슨 절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얻기 원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되리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했는데 그 형제가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될 것이다. 얻었다는 건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남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께서 얻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혼자 갔다가 둘이도 갔다가 교회가 갔다가 모든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은 마태복음 17장하고 똑같은 그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7장은 아예 세 절에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똑같은 얘기를 누가는 이제 뭔가 강조점이 다르니까 세 절에서 그냥 요약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17장 2절에는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난주 얘기였죠. 17장 3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얘기잖아요. 4절에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음 주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와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얘기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얘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차라리 마땅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하게 그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혼자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딱 나와 있지 않지만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옛날 고대 사본에는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영어 성경은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그 당사자가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권고하라 그러잖아요. 권고하라는 말은 뭐 좋은 말로 타이르고 뭐 괜찮다고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자죠. 당사자죠. 내가 증거니까. 내가 이런 손해를 당했고 내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당사자가 찾아가서 무슨 죄인지, 그게 왜 죄인지를 똑바로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NIV는 show him his faults 이렇게 돼 있고요. ESV King James Version은 tell him his fault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NIV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옛날 NIV는 point out his fault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헬라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를 지적하라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존중하라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용감하고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갚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떳떳하고 온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잃어버린 거 되는 거죠. 소외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스스로에 대하여 소외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거잖아요. 거짓말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이름으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절차를 지나도 안 들은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고 처음부터 남의 자식, 남의 식구,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지적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만큼 게으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남의 자식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 잘못해도 현아 한번 차고 말지 그걸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새끼는 소중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내비두는 자식은 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얻기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마음 속풀이 하려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얻기 위하여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자식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쁜 것이죠. 죄죠.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아무 척에도 쓸모없어. 사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거짓말을 했어요. 잘못했지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인 것을 깨닫고 만약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벌을 받고 그럴 때 용서함을 받을 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말쟁이야 이래버리면 아닌데요, 나는 요번 한번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빠도 언제는 그랬는데요, 이런 핑계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서 죄를 지적하되 온유하게 얻기 위하여 그 행위만을,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을 지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고 갚을 것은 당사자에게 갚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나는 뭐 용서받았어.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졌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당사자가 찾아가서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온전해지려고 얻기 위하여. 레위기 1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큰 줄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가 레위기 19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 잘못을 꾸짖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견책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버린 자식, 남의 식구 취급하는 것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의 죄를 네가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한 식구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잠언에서도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지혜로운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친구 앞에 함정을 파는 것과 똑같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저주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가서 그 왜 잘못인지, 그 잘못의 결과로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얻기 위하여.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 되리라. 그죠? 얻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와서 품에 안는 것처럼, 범죄한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책망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 중에 악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죄입니다. 보지도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중에 제일 상미련한 것은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의인 일곱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게 미련한 것의 최고봉이잖아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죄 중에 악질은 죄가 아니라고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뭐 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벌 중에 무서운 벌은 벌 안 주는 겁니다. 남의 새끼 취급하는 거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라 저주하는 겁니다. 벌 중에 무서운 벌은 벌 주지 않는 벌이에요. 예. 자기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대가를 갚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이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는 이 사람처럼 범죄를 당한 당사자가 가서 그 자기의 아픈 것을,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신 것은 그것을 보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죄 판결, 율법 아래서 죄인 된 유죄 판결문, 그 판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죄인인 것이 사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볼 수도 없고,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고 남들보다는 괜찮은 그 죄를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자기 몸의 창에 찔리심으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공개했다는 겁니다.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로만 용서함을 받은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십자가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용서의 가능성이, 속죄의 가능성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에게까지 잃어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자기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자기를 보고 부끄러워 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감사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일은 자기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감춰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꾸며야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결과, 자기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불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보다도 더 나 같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서로 다르니까 서로 부끄러워하고 가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기만 해도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숨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한테 얘기하니까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했고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고 했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이 하나님께서 감사로 은혜로 주신 정말 만족한 과실들이었는데 이제는 땅하고 싸워야만 먹을 것을 얻는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 된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 되셨다는 것은, 예, 죄를 당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예, 그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려는, 자기에 대하여 소외되고 서로에게 소외된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가 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모습이 아닌 것이 정직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나갑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께 왜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아서 이렇게 많은 소중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가서 죄를 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갖고 얻기 위하여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I on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내가 I once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죄인인 것을, 그것에 대해서 눈 멀었었는데, 십자가의 그 거룩에 대해서도 눈 멀었었는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눈 멀었었는데, 놀라운 은혜로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엔 그전엔 잃어버린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으러 가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얻기 위한 것이니까 온유하게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속풀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얻기 위한 것이니까 죄를 지적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지적질을 잘해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들이 더 억압이 된다니까요. 저는 목사지만요, 자기의 옳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목사로서 그것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 일말의 진실이 있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손가락질, 하나님의 책망을 대신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마음에 합한 우리의 긍휼, 정성을 다하는 그 헌신, 그러나 그 뒤에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확신과 그 소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라는 것은 뭐 바른 절차를 따라라 그런 것보다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증언으로 모든 일을 확증하라는 것은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19장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율법은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형제를 모함하지 말라는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되 도를 넘어서 없는 일을 막 그 인격을 막 깎아내리면서 한 행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증인하라,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증이 얼만큼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를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고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거한 게 드러나면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이 그 도둑질에 해당하는 벌을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무고했으면 그게 드러나면 그 무고한 사람에게는 사형,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했어요. 무고죄가 뭐 살인은 아니니까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고죄에 해당하는, 무고한 그 죄목에 해당하는 똑같은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에게 권고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이셨잖아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두세 사람으로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네 말이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거가 일치하셨어요. 예. 두세 사람의 증거라는 것은, 교회의 권면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많은 것으로 압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 만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일치해야 되죠. 교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되죠. 교회의 증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두세 사람보다도 많고 권위가 있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냐면, 왜 그런 권위를 주셨냐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해관계가 같아서 합하는, 그런 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니까.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형제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형제 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층이 비슷해서입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라서입니까? 뭐 다 마음이 맞아서입니까? 이해관계가 같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더 그게 더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사귀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참 할 말은 아니지만 흔히 하게 되는 말 중에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저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먹어보셨어요? 다 그런 마음 먹게 돼 있어요. 다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인 것이 교회인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할 때 그 합한다는 것은 뭘로 합해지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만 합해진 거예요. 암만 많이 모여도요. 암만 뭐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도요. 암만 온 나라가 마음을 합해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 들어줘요 그거를? 왜 들어줘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하니까 들어주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얻고자 하는 마음에 합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곳에 있으면서 형제를 찾기 원하는 그 노력 가운데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형제를 얻으려는 그 노력 가운데, 교회가 정성을 기울여서 잃지 않으려는 그 노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셨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힘을 합하여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일을 한 마음으로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취급하라는 것도 무슨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라고 교회 사람들이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거를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심판까지 하려고 하면요, 마녀사냥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어두웠던 때가 중세에 마녀사냥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마녀사냥할 때도 교회가 종교재판을 통해 마녀인 것이, 사탄의 하수인인 것이 재판 결과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집행은 민간 권력, 권력을 가진 왕에게 넘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교회가 그냥 막 판단자부터 심판자까지 원수도 교회가 갚으려고 하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방인과 외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친절하잖아요. 오히려 더 온유하잖아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려는 것은. 디도서 3장 10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괜히 네가 다 설득하려고, 괜히 네가 말로 다 이겨보려고, 괜히 네가 다, 혹은 반대로 괜히 네가 다 품어주려고, 괜히 네가 다 수용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너까지도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는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혼자 가고 둘이 가고 교회 이름으로 잃어버린 범죄한 형제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 하나 작은 자라도 잃지 않으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성을 기울이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니까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주님도 저 같은 자를 찾으려고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다하여 구원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부터의 뜻을 예수께서 당사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직접 당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심령을 살려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해주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자로 그래도 괜찮은 자들로 그냥 변명하고 감추고 비교해서 비교적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채울 수 없고 공허하고 두려웠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함을 받은 우리로 하나님께 찾아진 우리로 찾으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들으면 형제를 구원한 것이라. 우리는 다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대해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스스로를 남의 식구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자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은혜와 용서와 화합의 이름으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형제가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춰주시는 빛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모습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한 식구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정성을 기울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으로 사는 교회로 복음으로 연합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보다 더 감격스러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정성으로 형제를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품에 안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교회의 관계들을 살피고 마음에 떠오르는 형제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에게 발견된 양인가? 아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 스스로를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은혜 없으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그 길에는 한량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형제여 이 길을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그 사랑이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손붙잡게 하시는 참된 연합이 있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기도문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가 나와 형제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